예, 우리 좀 늦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아침에 참 일찍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구원받으면 일어나는 그런 12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는 중인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공부한 내용이 다 그 녹음이 안 돼서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그 간단히 좀 지난주에 그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의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쓸 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는데 그러면 다 영생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이 죽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 영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활을 하는데 정죄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영원토록 그러니까 부활은 하는데 그 부활이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죄에 대한 정죄를 받기 위한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면서 야,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되면 다시 부활은 합니다. 정죄의 부활로. 근데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만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그 수없이 많은 죄에 대한 고통.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볍게 볼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오늘 또 내용, 구원받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상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론 이제 상속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만, 이제 간단한 이 변화들에 대해서만 좀 언급하게 되는데, 이 상속에 대해서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얻는 그 상속에 우리가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압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상속이 있어요. 예,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두 가지, 우리 항상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이 약속된 것은 땅과 씨잖아요. 예, 근데 그들에게 약속된 상속은 무엇이냐? 바로 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1948년대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 뭐 무기가 있어서 그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무기도 얼마 없고 총도 얼마 없는데도 싸우면 이겨요. 그리고 뭐 이 하여튼간 이스라엘은 참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해 보면, 그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무려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 흩어졌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독립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가나안은. 예. 그러면 유대인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유태인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유태인으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잘못 그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영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마치 교회가 유대인들이 받을 상속, 유대인들이 받을 약속을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교회하고 가나안 땅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된 땅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것이 뭐냐, 상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아버지 거, 내 거, 이거잖아요. 아버지 거는 내 거, 이게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요즘에는 뭐 그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뭐 상속 가지고 서로 뭐 소송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이거는 좀 세태가 좀 변질돼서 그런 거고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상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좀 백만장자, 요즘 백만장자는 뭐 별로 너무 흔하잖아요. 백만장자 해봐야 10억밖에 안 되니까 뭐 한 억만장자, 뭐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다. 그럼 부모의 여러분, 이 부모가 너무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녀면 돼요. 그냥 자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속의 원리인 것이에요.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러한 그 상속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 하는, 해야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상속, 그 유업을 우리가 받기로 보장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상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즉시로 받는 상속이 있고 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약속된 상속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둘 다 약속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즉시로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즉시로 얻어지는 상속이 있고 구원받았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가서 그 우리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구원받을 때 즉시로 얻은 것은 뭐냐? 현재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늘에 예비된 집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만 받으면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구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속이죠.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도 다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우리가 우리의 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비된 집,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 이런 건 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상속의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제 미래적으로 약속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받을 상속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상속이라는 표현들도 하고 또 보상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받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 이것 또한 상속인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보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러한 두 가지가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받는 것, 거저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이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물론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 그것이 상속인데 그것은 보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 상속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상속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또 한 가지 변화는 복된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망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들은 복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 복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금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것, 우리의 몸이 즐거워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기쁨이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어려서부터 배워서 자라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예, 우리 어머님이 아프셔갖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낫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 건강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렇게 되려면요, 예, 마음도 편해야 되고.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요 세 단어 안에 잘 들어가는 건데,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의 생각의 전체는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이 잘 싸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예, 건강하게 살고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가치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게 되죠. 우리 삶의 변화가 생기죠.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 이 세상의 소망, 나의 육신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 습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고 옛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을 따라 살고 근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우리가 새 사람을 따라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서 이것이 자라가잖아요. 새 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은 얘기했고 우리가 영적인 이 새 사람이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혼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의 혼이 육신과 결탁해서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이 즐겁냐면 우리 육신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혼이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하고 영적인 것에 이제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직관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해서 영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 안에서 그것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한단 말입니다. 순종하면 이게 육신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너무 기뻐해요. 근데 그 기쁨은요,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너무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맛을 보잖아요. 맛을 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면, 저는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변화됐을 때, 과연 몸이 변화됐을 때, 주님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데, 우리가 이대로 영원토록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의 혼이 영에게 순종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사는 그 기쁨을 여러분 이렇게 맛보잖아요. 맛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우리 혼이 영에게 순종해서 그것을 그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맛보면,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음 안에 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육신은 별로 안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기쁨과 평안을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맛보면 아마 우리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아마 천국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몸이 우리가 새 사람 안에 사는 것이잖아요. 그 변화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사는 것도 새 사람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이 즐거운데 우리가 이 혼이 영에게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잠시는 즐겁지만 조금 지나면 사실은 오히려 더 괴롭고 마치 우리가 이런 표현이 뭐 오르지 모르겠지만 롯이 그 세상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혼이 이렇게 괴로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우리가 정말 이 생명과 평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이것을 맛보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언제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주님 오시면,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 오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영원토록 이렇게 살 수 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영에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영이 우리의 새 사람이 자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데 많이 누려보지 못하면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혼이 영에게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마 우리의 진짜 소망은 복된 소망,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복된 소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맛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복된 소망을 다 얻으시기를 참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길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존하는 생명의 길과 하나님의 진노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중간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하셨겠죠.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딱 두 가지의 길. 영존하는 생명의 길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예.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진노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몇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곧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가 횡행했고 그들은 정말 너무나 사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의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바로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세대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쏟아졌는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고. 여러분 이 유황이라는 것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유황과 불이 그냥 비 오듯이.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비 오듯이 어제도 비가 많이 왔었죠. 저녁에. 예. 비 오듯이 쏟아졌는데 그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떻습니까? 지옥은 영원토록 불타는 곳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진노는 이 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죄에 대한 진노는 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영원토록 진노하신다.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도 5장 29절을 봤는데 죄를 지은 자는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죄에 대한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계시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또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장소가 십자가라는 곳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가 처형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장소인 것입니다. 아들일지라도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셨을 때 죽음에 넘겨주셔야만 했던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할 진노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부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라,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구원과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이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평생을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황과 불로서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늘 부족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우리에게 상속이 예비되었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또한 우리의 또 보상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또한 진노에서 벗어난 사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